레위기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집에 색점이 생기고 그리고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제사장이 이를 집에 생긴 나병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병이 생긴 부위에 있는 벽돌을 빼고 또 집안에 발라놓았던 흙을 긁어내고 그것들을 다 버린 뒤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두고 지켜보게끔 그렇게 했었죠. 오늘 읽은 이 43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잘 처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 이후에 집안에 생긴 나병이 다시 재발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다시 생긴 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황인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가 그걸 잘 처리를 해서 그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이번엔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겼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잘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깔끔하게 다 확인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다시 붉어졌거나 아니면 처음에 있던 문제는 다 해결을 했지만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 나병이 생긴 것이거나 이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집이 다시 나병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원인과 이유가 중요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기간도 나오지 않죠. 나병이 다시 생길 때에 뭐 일주일 이내에 뭐 한 달 이내에 1년 이내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나병이 생겼던 집에 다시 나병이 생기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제일 처음에 처리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4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판별할 때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게 나병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집주인이 판별하지는 않죠. 집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저 나병인 것 같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마 본문에는 기록이 기준이 나오지 않지만 앞부분에 있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붉건 푸르건 색점이 있고 그 부분이 또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집에 나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 그냥 나병이 생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퍼져서 상황이 확장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나병이 확실하다 싶으면 40절 맨 끝에 보면 악성 나병인즉 부정하다. 나병이라고 선언을 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병이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은 집과 관련된, 나병이 발병한 집과 관련된 처리 방식인데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제사장이 확인을 했잖아요. 제사장이 가서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집을 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제사장이 무슨 막노동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요즘 집을 하려고 하면 그냥 어지간한 빌라 같은 건 포크레인 하나 오면 다 푹푹 파면 다 헐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병이 있는 집을 제사장이 혼자 다 헐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정한 나병이 있는 집을 제사장이 직접 헐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간이 집을 헐어 없애는 것을,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제사장이 주도하고 지휘를 해서 하되 아마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 집이 납병이 있는 집이에요. 부정한 집입니다.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겠죠. 그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도 싫은 판에 곰팡이 피어있고 납병이 있는 집에 누가 가서 그거 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돈 주고 그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처리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 45절에 보면 그 집을 헐고라고 되어 있는데 헐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부순다는 뜻이죠. 부순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벽돌로 되어 있으면 벽돌을 그냥 착착착 벽돌만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부셔버리는 거죠. 다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일단 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돌, 제목,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다. 여기 보면 그 집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제일 중요한 건 성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갖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에게 심한 피부병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피부병이 생기면 진영 바깥으로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이 납병이 걸린 거니까 그 집을 부셔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나쁨과 좀 다른 것이 그냥 문제가 된 부분만 빼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통째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 집을 폐쇄하고 부시는 동안 그 집에 들락달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집에 들락달락할까요? 누가?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집이 납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부정한 집이니까 다 헐 거잖아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처음에 납병이 걸렸을 때 판별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아유 이쪽에 납병 걸린 것 같은데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 못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거기에 들락달락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잘 곳이 없는 불황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예전에 우리 이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하에 이제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공장에 지하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비어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거기 모여서 담배 피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집 헐을 거야 그러면 이제 불황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다 쫓겨나왔잖아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가거나 뒤지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산풍이 무너졌을 때나 아니면 재난이 이렇게 났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금은보석을 꺼내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이 집을 허물기 위해서 이제 다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 집에서 자는 자, 잠을 자는 자는 누굴까요? 집주인이거나 식구들이었겠죠. 옷을 빨아야 된다. 그 집에서 먹는 자 누굴까요? 원래 그 집에 드나들던 친구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사실 그 집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집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거나 드나들었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옷을 빨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납병이 재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내용은 집과 관련된 것이죠. 사람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은 집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과 관련된 내용을 사람들에게도 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담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나병이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납병이 생겼다가 그 집을 잘 수리를 했으면 다시는 안 생기면 좋은데 납병이 재발을 하죠. 납병은 왜 재발을 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기 전에 미리 방법을 잘 강구해 두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재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번 고쳤으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아닙니다. 한번 고쳐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실 때 보면 원인이 무엇이냐,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않으세요. 결과만 보십니다. 납병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 집 뒤쪽에 좀 곰팡이가 피고 뭐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무거운 장롱을 놔가지고 드러내고 뭔가를 치우지를 못해서 아 그랬으니까 이건 좀 봐주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던 과정이 어떠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에 납병이 생기면 문제가 되고 결국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개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인과 과정이 무엇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다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삼으면 안 되고 불결한 것들, 문제가 될 것들은 즉각 잘 처리를 하고 제거를 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재발을 했죠. 재발을 했을 때에는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가장 뚜렷한 특징이죠. 자, 집에 납병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럼 처음엔 어떻게 처리하냐면 문제가 생겼던 부분의 벽돌만 빼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흙을 발라서 담을 만들었, 이 벽을 만들었으니까 발라놓던 흙을 다 긁어내서 그것만 갖다 버리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된 부분만 없애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재발을 했잖아요. 다시 생겼잖아요. 재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집을 통째로 헐어버립니다. 통째로 헐어서 싹 다 성 밖으로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재발을 했어도 아무리 재발을 했어도 처음에 벽돌 두 개를 빼서 처리했다면 재발했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훨씬 넓은 부분만 좀 뽑아내고 다시 지어서 쓰게 하시지 이렇게까지 다 헐어버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옆에 사는 제3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집에 납병이 생겨서 조그만한 부분, 문제있던 부분만 처음에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재발을 했다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제3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집주인이 문제 처리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조금 넓게 처리해서 다 헐고 좀 어떻게든 다시 문제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저거 문제 있는 것만 처리하라고 했더니 결국에 문제를 또 만드네. 안 돼, 이거는. 그건 그냥 헐어버리는 게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잘 처리하고 다시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집안에 납병이 생긴 것, 건물에 납병이 생긴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그 문제만 제거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다시 또 재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냥 전체를 포기하는 게 나은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생기는 것과 재발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율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사람과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 봤으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힌트를 삼고 기준을 얻어서 또 적용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집을 헐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헐지 않으면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집 짓고 살았는데 납병이 생겨서 벽돌 빼내고 수리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납병이 또 발생했어요. 이제 집을 헐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짓는 동안 두 달 걸렸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동안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납병 때문에 헐어야 된대. 근데 우리 집은 이쪽, 동쪽, 서쪽 다 벽이 있고 뒤쪽에도 벽이 있고 앞에도 벽이 있는데 아니 저쪽 오른쪽 동쪽 벽만 지금 납병이 생겼는데 이걸 또 헐란 말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마음이 어떨까요? 안 헐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안 헐고 싶은 마음. 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납병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걸 알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얍삽빠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되냐면 납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앞부분에다가 큰 장롱을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얼른 팔아야 됩니다. 얼른 팔고 돈 챙겨가지고 딴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안 생깁니다. 저는 안 생기지만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을 헐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데 집이 생길 때까지 다른 데다가 내가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석 달만 좀 있다가 합시다. 석 달만. 두 달만 좀 있다가 여유를 주세요. 그 다음 그래 나도 어디 이사 가면서 살지. 그 두 달 동안은 내가 거기서 좀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할게요.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을 허는 것을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결국에 안 허물고 계속 지탱을 하거나 팔아넘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보면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경찰이 가서 허물어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허물어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비참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허물어야 될 집을 허물지 않으면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허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퍼지고 퍼지다 보면 결국 어떤 양상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만나게 된 역사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헐었어야 되는데 헐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아, 저 사람도 안 허물는데 나도 안 허물 거야 그러면서 서로서로 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계산만 놓고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허물어버리는 것이 그게 가장 적게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계산을 하다 보면 아, 나 이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애도 낳아서 키웠고 못도 했고 나 여기 모든 추억도 있고 나 이거 돈도 없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 허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선 하나님께서 당장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단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행동하거나 그럴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조치를 취하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러면 좋겠고 혹시 그러지 못해서 잘 준비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는 그래서 큰 손해를 면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늘 정결함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태어나 살았던 과거의 모든 악한 습성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결한 집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습성이나 과거의 악한 죄악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과거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리가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집 안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아름다운 삶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모습이나 죄악들이 있다면 집에 생긴 낯병을 처리하듯이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또 고침을 받고 다시 정결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